저는 북한의 현대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 중에 가장 빅 사건이라 한다면은 이 하노이 회담을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북한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더군다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신적 존재인 김정은이 이 대회에 나서서 그야말로 트럼프 앞에서 무자비하게 깨지는 이런 현장이 고스란히 세계 뉴스를 탄 거죠.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김정은의 절대 체제가 엄청나게 흔들렸다. 사실 그때 받은 김정은의 쇼크뿐만이 아니라 이 관계했던 상층부 지도부의 충격도 엄청났다.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서 북한 체제의 일대 대전환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1, 2, 3편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각 나라별로 좀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먼저 우리하고 가장 밀접한 북한 문제를 먼저 다루고요. 이어서 일본과 미국, 그리고 중국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는 북한 문제를 다루겠고요. 이 북한 문제 하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일찍이 1989년 3월 14일 KBS 남북회창 스타트 팀장을 한 입장에서 북한 문제는 저로서는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는 또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굉장히 절실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북한은 사실 완전히 그야말로 중국의 주계장막과 러시아의 철의장막 못지않은 더 완벽한 장막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본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꾸준한 데이터와 현지 인맥들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웬만큼 답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한 문제를 다루려면은 지금 우선 현안적인 면에서 볼 때에 트럼프 1기에 이어서 2기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가장 대외 정책에 우선을 두는 게 미국 관계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북한의 체제에 대한 인정 또 유지 이 문제는 미국과 직결되기 때문에 북한은 항상 미국 문제를 제우선으로 두고 대정책을 수립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트럼프 1기 때, 잘 아시지만은 2017년부터 21년까지 트럼프가 재임했습니다마는 이때 여러 가지 그야말로 빅뉴스가 나왔죠. 북미 회담이 세계 이목을 집중했는데, 먼저 2018년 6월 12일 날, 북미는 드디어 싱가포르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그래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는데, 그네 개의 합의 조항에 서로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된 걸 보면은, 신북미 관계와 평화 체제, 또 비핵화 노력, 그리고 미군 전사자의 유해를 송환하겠다. 이런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뜻 봐서 그때 분위기로는 지속적으로 이래 돼서 야, 이게 뭔가 북한이 크게 개방되고 뭔가 큰 변화가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이어서 2차 북미 회담을 하노이에서 했죠. 그게 19년 2월 27일인데, 이때 여기서 이제 난간에 봉착이 됩니다. 이게 뭐 뒷얘기긴 합니다만은, 북에서는 미국의 정보 관계를 좀 가소평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게 왜 그런 말씀이냐 하면은, 그동안에 북이 얘기한 건 연변 핵실험 시설을 위주로 해서 본인들은 외부도 그것밖에 모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미국의 정보망은 북에 있는 그동안에 노출되지 않았던 핵과 관련된 시설을 모두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폼페이오가 이 해당 바 더불어서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과정에 그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북은 그러한 노출되지 않는 핵까지 일괄 타결하겠다, 이걸 요구를 했고요. 북은 드러났던 이 핵시설에 대해서만 폐기 합의하자, 그러면서 체제에 대한 인정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이게 중간에 그냥 그대로 결렬됩니다. 잘 아시지만은 1차 때는 싱가포르를 김정은이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마는, 2차 회담 때는 더군다나 이제 전용 열차를 타고 며칠에 걸쳐서 하노이까지 도착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허망하게 이게 결렬됨으로 해서 북한에 아주 대소동이 벌어지죠. 저는 북한의 현대 이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 중에 가장 빅 사건이라 한다면은 이 하노이 회담을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북한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더군다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신적 존재인 김정은이 이 대회에 나서서 그야말로 트럼프 앞에서 무자비하게 깨지는 이런 현장이 고스란히 세계 뉴스를 탄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을 김정은은 실무자들한테 엄중히 물어서 사실 대규모 숙청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김혁철인데, 김혁철은 그때 그 회담을 총괄하던 입장이었고요. 그때 뭐 최선희는 옆에서 보호자는 입장에서 김혁철은 총살을 결국 당했고, 또 그거에 또 대남 관계를 그 당시에 총괄하던 김영철은 숙청을 당했죠. 그리고 김여정과 최선희는 근신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러한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김정은의 절대 체제가 엄청나게 흔들렸다. 사실 그때 받은 김정은의 쇼크뿐만이 아니라 이 관계했던 상층부 지도부의 충격도 엄청났다. 가히 미국이 받은 9.11 사태 이후에, 물론 그거 그들은 똑같은 이 비교는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마는,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그런 충격과 버금가는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서 북한 체제의 일대 대전환이 이루어졌다,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여러 가지 대외 전략과 내부 전략이 대폭 수정됐고, 그에 따라서 그 흐름의 연장선에서 지금도 북한의 대외 정책을 보면은 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회담이 전격적으로 우리나라 판문점, 대문제 판문점에서 열리죠. 그게 6월 30일입니다. 당시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어쨌든 각고의 노력에 의해서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마주하게 되고, 더군다나 트럼프와 김정은이 나란히 손을 잡고 그 디에 문제 그 라인을 넘어서 북쪽으로 한 20여 메타 정도 같이 걸어가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이 당시 중계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가까스로 한우 회담의 충격을 그나마 완충하는 효과의 의미로서의 3차 판문점 회담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후에 2019년 10월에 또 국민은 하노이 회담 결렬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톡홀름에서 다시 실무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 뭐 그렇게 뚜렷한 진전이 없이, 더군다나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임기가 그 당시에 이제 끝나기 때문에 별 수확 없이 일단락됐습니다마는, 이제 트럼프의 제2기 임기가 금년 초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이 북미 간에 트럼프 1기에 있었던 이 회담의 연장이 다시 시작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에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에 하나의 전기가 될수 있는 게 금년 10월 30일 날 열리는 경주 APEC 아시아태평양 경제협의체 정상회담에서의 그 연장에서의 빅 이벤트가 벌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많은 국제 언론들이 주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가정된 시나리오는 다시 판문점에서 제2의 그 1기 트럼프의 연장선에 회담을 전격적으로 하는 방법. 또좀더 나아간다면은 전격적으로 트럼프가 김정은이 가장 아끼고 치적으로 내세우는 원산에 갈마지고 그 위에 전격적으로 방문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됩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딱 부러지게 이렇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는 이제 중국의 변수도 있죠. 시진핑이 과연 이 회담에 참가할 거냐, 이런 문제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트럼프의 행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아울러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북한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은 잘 아시지만은 북한의 핵 문제죠. 북한은 사실은 지금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에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까지 마친 후에 아직은 잠잠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실질적인 ICBM에 해당되는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한 핵 개발의 완성은 7차 핵실험이 완성돼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7차 핵실험을 과연 얘들이 언제 할 거냐, 이런 문제가 관련이 되는데, 어쨌든 그동안 북한이 걸어온 이 핵실험 일지를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1985년 12월에 NPT,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나 불과 8년 만에 93년 3월에 전격적으로 NPT를 탈퇴합니다. 그리고 2005년 2월에는 자기들은 핵무기를 보유했다, 또 보유할 수 있다라는 선언을 정책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때 모든 세계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를 않았죠. 왜냐하면 핵실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핵을 보유하느냐. 이건 엄청난 가장이고 거짓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걸 보란 듯이 2006년 10월에 북한은 드디어 첫 핵실험을 강행합니다. 그거는 이제 초기의 분석에 의하면은 포르투늄을 기본으로 한 초기적 핵폭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2차, 이때는 노무현 시대입니다. 그리고 2차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 2009년 5월에 1차 때 포르투늄보다 좀더 강화된 이런 핵을 풍계리에서 또 2차 핵실험을 하게 되고요. 3차를 2013년 2월에, 이때는 고농축 우라늄을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핵다운 핵 개발로 실험을 하는 거죠. 이것도 풍계리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 4차 때부터 이제 사태가 좀 심각해지는 건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데, 2016년 1월에 자칭 북한은 이거는 그냥 원자탄이 아니고 수소탄이다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건 수소폭탄 실험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양상이 틀려진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어쨌든 수소탄 실험을 강행하고요. 이어서 바로 같은 2010년 9월에 보다 더 발전된 수소폭탄 실험을 5차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정적적으로 6차 핵실험을 하죠. 이때 북한은 이미 본인들은 ICBM용 수소폭탄에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은 이미 뭐 잘 아시겠지만은 핵폭탄, 핵탄두를 최소한 수십 개, 심지어 전문가들은 한 4, 50개는 이미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속도면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100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ICBM 실험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차원이 틀린 핵강국이 되는 거고, 따라서 이거를 뭐 다시 되돌아서 말씀드린다면은 그동안 이런 것을 러시아는 그래도 부분적으로 인정한 상태고 중국이나 미국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 전승절에 김정은이 쫓아가서 중국으로부터도 실질적인 핵 보유국 대우를 받은 거다. 뭐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북한이 위상이 틀려지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어쨌든 남북관계가 보다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걸 먼저 전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실 우리의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과연 지금 3대 세습의 김정은 체제가 어디로 가는 거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또 그걸 뒷받침하듯이 김주애라고 하는 딸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이따가 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되돌아 가보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김정은이가 나타날 때에, 후계자로 나타날 때 2008년에 아버지인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북한에 아주 대비상이 걸리죠. 그래서 부랴부랴 그때까지는 후계체제에 대한 염두를 안 두다가 김정일은 2009년에 김정은을 정격 노출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 사실은 공식성상으로 이제 직책을 받게 되죠. 그리고 2011년 12월 17일 날 김정일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이 김주애의 등장은 예사롭지 않은 거다. 뭐 아직 김정은이 건재하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상태에서 12살, 13살에 김재를 전면에 등장해서 이게 4대 세습에 준비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지금 관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아직 여기에는 많은 변수가 있고, 또 이게 과연 후계 체제로 봐야 되느냐. 나이가 너무 어리고, 또 여자라는 한계점.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여기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와 다른 한번 북한의 지금 후계 체제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짚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견해를 좀 알려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부 물론 북한 체제가 워낙 그 흑막에 가려 있기 때문에 웬만한 전문가들이 북한 문제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오랫동안 북한 문제를 해온 사람 입장에서 사실 북한 체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뭐 많은 전문가들한테 알려졌습니다만은 이 조직 지도부의 이 향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북한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김정은의 말 한마디면 그냥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북한도 그야말로 하나의 국가고 또 공산당이라는 그 기본 조직을 갖고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치 않다. 북한은 전통적인 문서 국가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럼 이 문서의 하달이 어디를 통해서 움직이느냐? 그게 바로 조직 지도부를 통해서 북한의 전 그야말로 체제망에 전달이 되는 것이고 그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구조를 기본으로 갖고 있다. 이거에 우리는 착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조직 지도부 부장이 잘 아시지만 조용원인데 이 조용원의 본격적인 등장이 2020년부터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때에 이미 김정의 건강 이사설이 이상설이 많이 나오던 때고 그때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김여정의 위상입니다. 김여정도 잘 아시지만 백두 혈통에 김정은과 더군다나 어렸을 때부터 스위스 유학을 같이 했고 뭐 그야말로 피를 나눈 같은 어머니의 혈통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누구보다 신뢰하는 최측근이다. 그래서 사실 김주애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김여정은 선전성동부 부부장을 맡을 뿐만 아니라 2021년에 국가사무위원회, 그게 이제 국가 최고 기구 중에 하나인데 국무위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정은을 국무위원장 이런 타이틀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만은 여기에 핵심 위원을 이미 김여정이가 차지하고 있고 더군다나 같은 21년에 조선노동당 제1비서에 이미 그때 내정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때에 특히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요미우리 신문은 2020년 4월 22일 날 보도를 했는데 북한은 이미 유사시 김정은이 유고시에 그 대행 체제는 김여정으로 굳어졌다. 그리고 이거를 북의 헌법에 명시했다. 그래서 이미 김여정은 중요한 업무의 상당 부분을 대행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과연 말씀드린 대로 기본 권력의 핵심이 조직 지도부를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내려가서 지휘체제를 갖추게 돼 있고 거기에 인사권이라든가 집행권이라든가 이런 게다 조직 지도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김여정의 선전선동부뿐만이 아니고 조선노동당 제1비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초기에 김정은이가 김정일로부터 받은 직책이 바로 이러한 직책입니다. 김여정과 조용원, 이 관계를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거 외에 그나마 또 변수가 있을 수 있다 하고 본다면은 거기에 몇 명의 이제 인물들이 또 등장할 수 있죠. 채용해가 지금 일종의 우리로 치면 국회 의장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그 박전천 같은 군부의 실세 이런 사람들. 그러나 저는 이제 여기서 이건 아직 국내나 국제 언론에서 별로 다루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좀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해온 입장에서 이건 제 나름대로의 추론이고 압축입니다만은 저는 김경희의 존재와 역할을 우리가 잘 주시해야 된다. 자, 이의 근거는 잘 아시지만 김경희는 김정일의 여동생입니다. 그리고 장성택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백투혈통의 최고 어른입니다. 지금 현재. 김경희가 46년생이기 때문에 아직도 78세고, 물론 건강이 안 좋다. 뭐, 중간에 중국에 가서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건강에 많은 지장이 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김정은 체제의 핵심은 김경희에 있다. 왜냐면 그 어린 나이에 김정은이가 사실 등장할 때에, 그 후견 역할을 한 것이 그게 김경희이고 김경희의 남편인 장성택입니다. 그러나 장성택이 너무 많은 권한과 특히 대외적으로 김정은을 그야말로 부분 부분 쉽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결국 2013년에 전격 숙청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살당하죠. 공개 총살. 그 배후에는 김경희가 있다. 사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 아래 지금 김여정과 조용원. 그래서 특히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의 체제는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김정은의 건강에 대비한 이미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된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이 남북관계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